오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열린 소통 창구 유지의 중요성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특히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도전에 대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9일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시 주석과 직접 얘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의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한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북중러 간 군사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찰스 브라운 주니어 합참의장이 도쿄에서 역내 증가하는 안보 도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 도전에는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활동과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이 포함됐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일본의 최근 군사력 증강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반격 능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브라운 의장은 중국 측에 서한을 보내 군사당국 간 소통을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라운 의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 오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미국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중단했고 이후 지난 5월에도 중국은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9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이날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일본의 방류 조치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양측이 중일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아키바 국장과 왕 부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우크라이나 상황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서필리핀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쐈다고 필리핀 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날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에 따르면 당시 필리핀 소형 보급선 두 척과 해경선 세 척이 이 지역에 진입하자 중국 해경이 보급선 한 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중국 해경의 행동이 필리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진정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자국 조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흥과 신포 등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해산과 풍산, 김책 등에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기온 영하 6도에서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고 긴밀한 확장 억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보도자료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영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과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영내 긍정적 비전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오찬을 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블링컨 장관이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조태용 실장은 중동의 불안정 상황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 약속과 관련해서도 조 실장에게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의 만남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실장과 블링컨 장관이 러북 무기 거래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미 양국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중동 지역에서 조속히 평화가 회복되기를 희망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오후 이틀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방한 기간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조 실장 외에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1시간가량 회담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미한 외교수장들이 주문했지만 실제로 중국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무력이 더욱 고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한 양국의 바람대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미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VOA에 중국이 할 수도 있는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 낙관적이고 심지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괜찮다며 결국 이것이 외교의 핵심이라면서도 그러나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만약 지난 과거가 프롤로그라면 중국이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 탈레반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지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의 행적을 돌아보면 중국이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억제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중국은 모스크바와의 관계에서 서울이나 워싱턴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여러 면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등의 위협은 미국의 압력 및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대응책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굳이 미국을 도와 러시아나 북한을 자제시킬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냉전 시절부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기려는 북한이 러시아와 최근 밀착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같은 북러 간 밀착을 미국을 견제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현재 중국은 최근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 회복과 군사 공급 채널을 경계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스크바 또는 평양이 이런 일련의 군사협력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기 위한 눈에 띌 만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움직이도록 할 만한 제안이나 위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항상 해결책의 일부분이 되기보다는 문제의 일부였다며 이미 통과된 유엔 결의조차도 반복적으로 제안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been part of the problem rather than part of the solution when it comes to trying to achieve progres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더 강력한 유엔 결의안 채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동의한 결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심하게 방해하며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북 제재 위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위기를 막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can't expect a lot of support from China, even though it would be in their self-interest to prevent a crisis.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 대북 제재 체제를 자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광수항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지난 8월 25일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프로그램이 더욱 고도화해 동북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면 결국 중국도 북한 억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당장 1, 2년 안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면 이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핵 개발 억지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북한이 150에서 200개의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중국은 북한이 이제 한국과 미국을 상대할 충분한 핵무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gets up around 150 or 200 nuclear weapons, China's going to figure that it now has more.
북한이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한의 삼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되는 등 동북아 정세를 더욱 심각한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될 때가 바로 잠재적으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they become more concerned about their own security and the gener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at's the point in time in which.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중국도 북한이 미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을 반기면서 북한의 위협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베네서니 명고는 그러면서 중국이 앞으로 2, 3년간 특별히 북핵 위협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에 나서도록 할 마땅한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돈 세탁을 한 유럽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북한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조장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 believ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imposed $8 to $9 billion in fines on European banks for money.
지금까지는 한 푼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지만 북한 자금을 세탁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해 실제로 벌금을 부과해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자제해왔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합당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활용해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 패권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고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8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을 행사에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의 저서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이 최근 한국에서 번역돼 출간된 것을 계기로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콜비 부차관보님, 저서 거부전략에서 중국의 힘과 야망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국방이 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중국은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China is the most formidable state to emer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United States itself in the late 19th century. I mean, for the last 15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been.
중국은 19세기 말에 미국 이후 국제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경제 생산성은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추론하자면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물론 시진핑은 히틀러가 아니고 마오쩌둥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더 야망을 드러내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규모는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국가는 더 강력해질수록 그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보건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의 위협 수준을 감안하면 협력이 가능할까요?
It's really fundamentally misguided. I mean, I'm actually very confused by this strategic approach and somewhat ironically, I think Beijing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적 접근법이며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두 초강대국 경쟁국들이 마치 테니스 게임을 하듯이 협력하면서 정중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에 가깝고 중국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나 시진핑의 발언을 보면 미중 경쟁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큰 막대기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군사적 균형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침공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미한일 연대가 매우 공고해졌고 러시아와 북한도 밀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러와 거리를 두는 듯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Well, I think China is actually playing the situation pretty adeptly from what I can say, which is that
중국은 현재 상황을 꽤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은 분명히 지난 수년간 북한의 군사적 진전에 연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죠. 저는 중국이 타이완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때 북한이 미한일 주의를 분산시키면 중국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량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be, as I call it in the book, a systemic war, a systemic regional war. And Asia is the world's most important and decisive theater.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저는 책에서 아시아의 체계적 지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타이완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어느 정도는 중동에 집중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는데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원과 정치적 의지, 자본이 고갈되고 주위가 산만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는 중국의 긴장 완화를 거의 구걸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에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전술적으로 기회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중국과 거의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규모와 범위, 준비태세 면에서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타이완은 자위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타이완 전쟁은 고립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면 한국은 너무 작아서 혼자서 중국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종속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쟁은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서라니요? 중국이 한국도 침공한다는 것입니까?
I think that's very possible that what China's goals vis-a-vis South Korea would not be annexation in the sense that Taiwan the People's Republic regards
한국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합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완의 경우는 중국이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제적 패권 관계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안정된 지정 경제권을 만들려고 할 텐데요. 중국이 이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을 직접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직접적인 적용이 반드시 병합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한국도 중국과 160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이완을 상대로 구축하는 군사력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반패권적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책에서 밝히셨습니다. 한국은 동맹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South Korea is very important and the American relationship i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 I think from purely self-interested geopolitical grounds, which is one South Korea is one of the top economies in the world. I think it's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며 기술 역량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중국에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한국은 특히 일본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950년 미국이 한국 방어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도와줄 강대국이 없다면 한국은 혼자서 중국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고 한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인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Basical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work with the grain of our allies' self-interest. So instead of trying to globalize our alliances, which is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acing.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세계화하려고 하죠. 한국이나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하거나 유럽에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럴 역량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맹들이 자국과 주변 지역을 방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최전방 국가이기 때문에 자체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강력하고 끔찍한 위협을 상대하고 있죠. 중국도 북한과 함께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단독 시나리오에서 자체 방어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 단독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은 서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지 않겠죠?
I don't think it's credible and I don't think it's rational for the United States to lose multiple cities solely in a North Korea contingency. So, I mean, there's no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at scale.
북한만이 야기한 비상사태로 인해 미국이 여러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워싱턴 선언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직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패권적 연합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이 중국을 넘어선 패권국이 된다면 미국이 그때도 일본의 군비 증강을 지지할까요?
The anti-hegemonic coalition logic, America's interest, and this is where our interest and South Korea's interests are very aligned, is both of us share a very strong interest in avoiding any country becoming dominant in Asia.
반패권주의 연합 논리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매우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두 나라 다 아시아에서 어떤 나라가 지배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데 강력하게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194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약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점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약해서 현실적으로 일본이 지역 패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보다는 인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가 중국보다 두 배 강해지면 마오쩌둥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도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요점은 누구도 패권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동맹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위협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인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I think that all US allies should take the burden sharing issue very very seriously. I actually think South Korea is in a relatively strong position on that issue because it has a very formidable
저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국방력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자국의 목적과 노력을 설명하며 한국이 더 자립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관련 유사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부차관보로부터 미중경쟁시대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대북 외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을 더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추가로 제공할 구체적 정보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특별히 유엔 안보리와 같은 장소에서 북한을 계속 비호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additional specifics to provide, but we have seen a track record of countries like Russia.
이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나라는 북한의 그들의 행동이 계속 불안정하다는 점과 그들이 계속 여러 제재를 위반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9일 한국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관여 재개를 위해 이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깊이 관여하는 분야라고 답했습니다.
So this is of course something that our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 is deeply engaged on and you're right. We have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의도와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고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관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솔직히 드러냈다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탈북 다큐 상영회를 개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을 부각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평가했습니다. 영화의 공동 제작자인 테리 전 보좌관은 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또 그동안 북한 핵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던 미국 정부가 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테리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테리 보좌관님, 지난 6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장관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연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테리 보좌관님도 공동 프로듀서로 상영회에 참석하셨는데 이번 행사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significance is that it shows the current 윤석열 government is interested in highlight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abuses.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폭로하고 있죠. 상영회 당시 박진 외교장관은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공약도 처음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중 국경 개방으로 중국 체류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장관의 발언과 이번 상영회를 통해 중국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Well, we'll see whether it helps or not, but I do think highlighting this is very, very important. This should be a priority for South Korea, for the United States.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탈북민 북송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전체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국을 움직이고 중국의 정책을 바꾸기에 충분한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테리 보좌관님,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수년의 공석 끝에 북한 인권 대사들이 임명됐습니다. 양국의 북한 인권 대사가 함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Personnel is very important. To have people in place is important. To do any kind of policy work, policy does not get created in vacuum.
정책 작업을 수행할 때 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죠. 한국의 이신화 북한 인권 협력 대사와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가 이제 협력해 중국 당국에 압력을 가하길 바랍니다. 현재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나머지 탈북민들을 송환하지 않도록 말이죠.
테리 보좌관님께서는 공동 프로듀서로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에 참여하셨는데요. 미국 당국자 출신으로서 영화 제작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What was really interesting to me is that as a North Korea expert, we're having worked in the U.S. government for many years. I knew.
북한 전문가로서 미국 정부에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산을 넘고 숲을 지나 강을 건너고 중국 보안 요원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미국 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됐고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했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Well, I'm thrilled and honored that the audience reception has been so overwhelmingly positive. It just reinforces
관객들의 반응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의 사연에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상으로 접하는 개인의 사연을 통해 보편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정치범 수용소에 12만 명이 있다는 통계보다 영화에서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 개인의 사연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 국가정보위원회 NIC, 동아시아 담당관 등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에 몸담으셨습니다. 그 경험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 어떻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do think it helps because when we are telling the stories of these individuals, the family, the Roe family, or Soyeon.
다큐멘터리에서 노 씨 가족과 이소연 씨의 사연을 얘기할 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배경도 알려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사실 확인 작업도 했고요. 영화에서는 개인의 사연을 통해 더 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죠.
테리 보좌관님, 비욘드 유토피아가 탈북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Awareness is first step and right now it's being shown internationally as we're going to variety of different film festivals. It's also being screened internationally. It's going to be
우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비욘드 유토피아는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되고 국제적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인식의 제고에서 시작되죠.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실험에만 관심을 쏟았죠.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인식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Well, not bringing up human rights issues have not helped one bit in terms of achieving denuclearization. So we've tried that since 1990s.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섯 개 미국 행정부에 걸쳐 대량 살상무기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시도해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후순위에 두고요. 그러한 접근법은 아무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 주민들을 돕고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적 우려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탈북민의 탈출 이야기를 담은 비욘드 유토피아의 제작을 맡았던 수미테리 전 보좌관으로부터 영화의 기대 효과와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가까스로 북한에서 탈출한 배우자와 자녀의 북송을 보이지 않는 학살에 비유하며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이 그리운 아내와 아들, 오빠 등을 호명하며 관심을 촉구합니다. 이 가운데는 2019년 강제 북송된 아내 최순화 씨를 애타게 그리는 허영학 씨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씨는 지난 2017년 두 딸과 함께 한국에 먼저 정착했습니다. 이후 열심히 일해 아내의 구출 비용을 마련한 뒤 2019년 아내를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두 달여 만에 북한으로 송환됐고 이후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남편과 자식 모두 한국으로 간 상황에서 탈출하다 체포됐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행방도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로 말하면 북한이 그 험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법을 위반하지 않고 살던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도 가슴이 터지는 게, 예? 그렇게 법을 위반하고 살았다면, 예?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여자한테 정치범이 됐어요. 정치범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국가의 반역 행위를 했거나 무슨 뭐 그런 일절 그런 행위를 모르던 사람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지금 뭐 생사도 확인할 길 없어요.
허 씨는 큰 돈을 두 번이나 쓰면서 백방으로 아내를 찾아 구출하려 노력했다며, 하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정을 이거 정말 찢어놓고 아마 죽을 때까지 원한을 잊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찾은 6명의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VOA에 한국에 와서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지만 가슴엔 상처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필사적인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영화 Beyond Utopia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우영복 씨는 동생의 부인인 올케를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제북송 만행은 탈북민 3만 명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우 씨는 어머니와 남편 두 딸을 데리고 만 킬로미터가 넘는 험난한 여정 끝에 한국 정착에 성공했지만 올케 최순호 씨는 지난달 수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우 씨는 올케가 너무 불쌍하다며 그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했습니다. 2013년 탈북 후 인신매매돼 중국 남성에게 팔려갔던 올케는 열심히 돈을 모아 북한의 남편과 딸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반강제적으로 결혼한 다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갈 순 없었던 것입니다. 최 씨는 기회를 보면서 다른 탈북민들의 탈출을 돕다 2018년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혐의로 중국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북송 대기 중 다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백산구류소에서 3년을 더 보낸 뒤 지난달 북송됐습니다.
진짜 밥을 먹을 때마다 진짜 먹구멍이 너무 안 가요. 쉽지. 내가 우리는 진짜 좋은 날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 동생을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우영복 씨는 올케가 북한에서 돌봐줄 가족조차 없다면서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 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이병림 씨는 2010년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외아들 박철수 씨를 강제 북송으로 잃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북송되어 갔을 때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지금까지도 가슴속에 싸늘한 오름덩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그런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우리 많은 북한 여성들이 다시는 강제 북송을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저도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들 박철수 씨는 양강도 직결소로 이송된 뒤 실종됐습니다. 교화소에 수감됐다면 행방을 어떻게든 알 수 있지만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기에 관리소에 수감된 게 확실하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올해 30살. 박 씨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당하죠. 죽은 걸 보지 못했으니까. 제 눈으로 직접 봤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은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미국을 찾은 북송 피해 가족들은 대부분 이 씨처럼 오랜 기간 숨을 죽이고 있다가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비대위 방미 대표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 역시 강제 북송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저도 역시 어머니가 두 차례 강제 북송당하여서 10여 곳의 구금시설에서 정말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또 저희 사랑하는 오빠도 2009년에 강제 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탈북민 가족들이 그 아픔을 함께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대표는 중국의 북송 만행을 막으려면 한국의 힘으론 부족해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를 비롯해 주요국에서 탈북민 북송 중단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국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보길 원하는 허영학 씨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학살에 대해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우크라 전쟁은 정말 눈에 보이는 학살이지만 저 강제 북송은 학살이에요. 예? 북한에 넘어가면 저 사람들은 그저 파리 목숨이고 예. 저것도 일종의 학살이에요. 학살. 저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본래 취급받은 못하게 받아요.
국무부 대변인은 7일 BOA에 우리는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서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등 비대위 대표단은 8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사관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흥과 신포 등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해산과 풍산, 김책 등에는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0도,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양덕을 제외한 지역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기온 영하 5도, 최고 4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최고 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는 대부분 구름 많다가 용현을 제외한 지역 맑아지겠습니다. 개성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사리원은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4도로 예상됩니다.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중강 최저 영하 13도에서 최고 영하 2도, 강계는 최저 영하 9도에서 최고 2도입니다. 강원도는 종일 구름 많고 장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원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9도, 평강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함경남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장지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고 김책은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기온은 최저 영하 5도에서 최고 9도, 청주는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양강도는 대체로 맑고 풍산만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의 기온은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삼지연은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 예정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예상됩니다. 11월 11일 토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군대에서 복무했던 사람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하루를 바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날은 11월 11일입니다. 1918년 11월 11일에 11시 11분 휴전협정, 즉 적대행위가 종료됐고 전투는 멈췄습니다. 비록 그날이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의 서명으로 끝이 났지만 많은 이들은 11월 11일을 전쟁의 종료로 여겼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후 20년 동안 11월 11일을 비공식적으로 휴전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이는 당시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1954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쟁과 평화에 군복을 입고 복무한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 기념일을 확대했고 마침내 1971년 휴전의 날이 참전 용사의 날이 됨으로써 이 정신을 더 잘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미국 참전용사라는 칭호를 얻은 애국자 세대들을 기린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직 군인들을 하나로 묶는 용기의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군인은 이타적인 희생으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정의, 가능성과 희망의 약속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만들고 지켜왔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세대에서 미국의 참전 용사들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이 우리가 신성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 용사들은 이타적으로 봉사했고 큰 희생을 치렀으며 자신들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유의 짐을 짊어졌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자신보다 임무를 우선시하고 자신보다 이웃을 돌보며 보다 완전한 공동체를 위해 생명과 자유를 지킨 그들을 본받고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리들이 9일 하노이에서 만나 육상과 해상 국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순에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응웬민 베트남 외교부 수석 차관이 만나 양국 관계와 국경 및 해양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이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해양 정세의 안정을 위해 기울인 공동 노력을 확인했으며 대화와 협의를 계속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하노이 방문에 대한 질문에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0월 베트남과 중국 관리들이 시주석의 하노이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열린 소통 창구 유지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특히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도전에 대해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9일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시 주석과 직접 얘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할 준비가 돼 있으며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결의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한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찰스 브라운 주니어 합참의장이 도쿄에서 역내 증가하는 안보 도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 도전에는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활동과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이 포함됐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일본의 최근 군사력 증강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브라운 의장은 중국 측에 서한을 보내 군사당국 간 소통을 재개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여 브라운 의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 오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몰해 미국과의 군사적 소통 채널을 중단했고 이후 지난 5월에도 중국은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이날 회동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일본의 방류 조치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양측이 중일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아키바 국장과 왕 부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우크라이나 상황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서필리핀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쐈다고 필리핀 정부가 10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이날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함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당시 필리핀 소형 보급선 두 척과 해경선 세 척이 허가 없이 이 지역에 진입했고 중국 해경이 보급선 한 척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중국 해경의 행동이 필리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평화적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진정성에 중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자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